오늘 읽은 8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거절하는 바로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신 열 가지 재앙 가운데 두 번째 재앙과 셋째, 넷째 재앙까지가 이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내리신 재앙은 모든 강물에서 개구리가 올라와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된다는 내용의 말씀이고 세 번째 재앙은 모든 티끌들이 이가 되었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 네 번째 재앙은 파리떼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이 여러 종류의 재앙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고대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을 통해서 애굽을 징계하셨다는 것에 초점이 모아졌지만 나중에 고고학이나 이런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이집트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재앙들이 대부분 여기에 사용되었던 여러 재앙에 사용되었던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애굽의 신들의 종류였다는 사실이 최근 들어 더 많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여러 신들의 종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고 애굽을 지키고 수호신처럼 여겼던 것들이 오히려 애굽에게 파멸을 가져다 주는 원인이 되는 그런 현상들을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열 가지 재앙들이 다 각기 애굽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부족들, 다양한 부족들로 구성되어 있던 나라들인데 그 부족들이 가장 신성시했던 그런 요소들을 재앙의 도구로 삼으셔서 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난이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미치는 광범위한 재앙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처음 우리가 어제 아침 읽었던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고 애굽의 모든 강이 피로 변했다라는 것은 애굽에게 생명수가 되었던 나일 강이 재앙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 나일 강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이집트의 농사 그리고 경제적인 부 문명 세계 그리고 그들이 꽃피웠던 여러 도시의 건설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일강이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을 통해서 일시에 혼돈에 빠져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근원에서부터 마르게 하실 수 있는 역사의 주인이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개구리는 주로 애굽 사람들에게 다산, 탄생, 부활 이런 것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오래전에 영국을 방문했다가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을 찾아갔는데 그 박물관의 이집트관에 들어서자 말자 이집트관의 정문에 거대한 돌로 된 개구리상이 세워졌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지고 와서 거기에 전시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개구리를 얼마나 신성시했는가라는 점을 잘 알게 됩니다. 헤커트 신으로 알려져 있는 이 개구리 신은 그래서 다산과 부활 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애굽 사람들이 열렬히 숭배하던 동물이었습니다. 그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재난의 도구가 되게 하심으로 이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며 하찮은 것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실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그들에게 있어서 땅과 사막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동물입니다. 곤충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하찮은 해충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 사람들은 사막 문화 속에서 이 사막 문화 속에서 땅과 사막의 먼지와 모래와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신으로 이를 생각했고 그렇게 이것을 우상화하고 숨겼다고 전해집니다. 이 파리는 우와치트 신으로 알려져 있는 신인데 이 신 역시 애굽에게 번영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그렇게 알려지면서 일부 지역에서 굉장히 우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이 재난에 사용 하나님의 심판에 사용되었던 개구리 이 파리 모든 것들이 다 애굽의 전역에 또는 일부 지역에서 우상화되고 신성시되었던 고대의 그런 것들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심판의 성격은 매우 더 선명해지게 됩니다. 모든 우상들이 다 근거가 없는 것이고 모든 동물들, 자연들은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고 이 이집트를 지키고 풍요롭게 만들고 번성하게 만들어준다고 믿었던 그들의 수호신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창궐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재앙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온 세상의 하나님은 한 분뿐이심을 증명해 보이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결국 이 모든 재앙들은 애굽의 여러 신, 각 부족과 지역의 모든 신들이 애굽을 보호하거나 축복하거나 번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같은 것들을 섬기는 것이 재앙과 저주의 원인이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에 대해서 바로가 쉽게 굴복하지 않고 이번에는 꼭 백성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면서 그 재앙이 사라지면 금방 또 마음이 돌변해서 보내지 않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한 번의 약속이 번복되고 또 무산되고 또 마음을 완악하게 할 때마다 그것을 지켜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 백성들이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시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로 이어지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되었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계기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들에게는 재난이었고 저주였고 무시무시한 심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더 깊은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 위에 설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바로가 완강하게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를 싫어하고 계속 약속을 번복하고 마음의 악함을 풀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변함없이 동일한 말씀으로 바로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동일한 말씀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는 내게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한 가지 말씀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처음 바로를 찾아가서 말씀을 전할 때부터 재앙이 계속되면서 그때마다 바로를 만날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옥중간에 위협을 느꼈던 바로가 그러지 말고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이 땅에서 예배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타협책을 제시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거기에 관심 두시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동일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언제나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를 죄와 악한 영들의 권세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오직 하나님만 섬겨 예배하는 백성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조금 흔들리지 않고 조금도 변함도 없이 이 말씀으로 바로에게 요구하시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모세에게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변함이 없고 그 사랑에도 흔들림이 없고 나를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자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반대하고 방해해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사람은 자주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뜻이 굽어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굴절되지도 않는 사랑으로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 우리의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귀한 날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살아계신 의미하신 그리고 전능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시는 귀한 날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